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사오니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 더 귀한 것.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2절까지인데 14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예, 어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의 원어로 보면 해방, 뭐 구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를 정말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속량은 로마 제국시대 때에 노예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미천한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기에는 노예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은 시기여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가족을 노예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가축법이 적용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일마다 월요일에는 뭐 남자 노예,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뭐 여자 노예 등 요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노예를 사고 팔았던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잡혀오면 이마나 볼이나 등짝에다가 도망자라는 뜻의 라틴어인 FUG라는 글을 불로 인두를 짖어서 거기다 새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도망하다가 잡힌 노예는 더 헐값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망하거나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노예로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들의 목에는 가격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걸이처럼 가격표가 걸려져 있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노예가 한 10만 원 정도인데 도망하다가 잡힌 노예는 만 원에서 2만 원 아주 헐값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자 노예는 도망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빨리 팔리지 않으면 그 노예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팔릴 때까지 조그마한 방에다가 한 20명, 30명씩 막 구겨 넣는 것처럼 넣어놓고 하루에 한 끼만 먹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가 항상 빨리 팔리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도망자 노예 앞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서성거립니다. 내가 노예라고 치면 내 목에는 지금 만 원이라고 값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라는 낙인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노예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 이 노예는 쓰레기라고, 도망자 노예라고, 이 노예는 사지 말라고, 내가 다른 쓸만한 노예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 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돈도 10만 원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리는데도 제값을 다 지불하고 굳이 도망자 노예인 나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량입니다. 자격도 없고 값어치도 없고 낙인 찍혀 있는 나를 거기에서 나오려게 하려고 나를 사주는 것이 바로 송량입니다. 그 노예를 사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는 도망자 노예한테 자기 피 같은 돈으로 제값을 지불하다니 저 사람은 바보네 바보, 멍청이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친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송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송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송량은 은혜입니다. 송량은 풍성함입니다. 송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를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위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끼리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1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즉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무슨 예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고 있는 나의 최애 찬양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금요 말씀 시리즈와 자녀 교육 세미나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안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송수 장로님, 김영호 권사님, 엄부영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지영순 권사님, 송경재 권사님, 김의비 집사님, 김응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정명순 집사님 남편, 이강덕 성도님, 그 밖의 육신이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